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16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포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쇼언 초이 최수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커피를 내리고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는 아주 평범한 일상 말이죠.
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렇죠. 모든 게 우리 통제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갑 사정이나 시간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지구 반대편의 좁은 바닷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어느 노조 사무실의 엑셀 파일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뉴스 소스들이 사실 겉보기엔 전혀 교집합이 없어 보여요. 월드뉴스, 뭐 미국 국내 정치, 그리고 베이지역 로컬 이슈까지 다 독립된 사건들이거든요.
얼핏 보면 하나로 묶기 힘든 각기 다른 층위의 이야기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억지로 막 하나의 주제로 묶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 수박 겉핥기식 요약 말고 이 개별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삶에 닿아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그 정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가보다 왜,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어떻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수증으로 변환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오늘 명확하게 해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그 글로벌 물류의 뇌관부터 건드려 보죠. 로이트 통신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뉴스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솔직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러셨어요?
아니,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란한테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정작 뭐 언제, 어떻게 이란을 압박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쏙 빠져있단 말이죠.
그렇죠. 내용이 좀 모호하죠.
네, 이거 그냥, 외교적 립서비스 아닙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왜 중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우신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 처한 고도의 지정학적 딜레마거든요.
딜레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중동 원유가 너무 절실해요. 하지만 동시에 중동 안에서 직접적으로 군사적이나 정치적 경찰 효과를 맡는 건 극도로 꺼립니다.
아, 돈 들고 골치 아프니까요?
맞아요. 미국이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온 그 이른바 안보 우산의 혜택을 조용히 누리면서요. 또 동시에 서방의 개입주의는 비판하는 약간 양면적인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는 안 묻히고 기름은 계속 받아 쓰겠다. 뭐 이런 계산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번에도 해협은 열려 있어야 한다. 이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이란하고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직접 압박카드를 꺼내드리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얌체 같기도 하고 철저히 실리적이기도 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호한 태도가 시장에 미치는 나비 효과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네, 구체적인 플랜이 없으면 당장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유조선들은 대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불확실성이 결국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원유 수송 메커니즘을 보면요. 배가 바다를 건널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해상 보험료거든요.
아, 보험료.
네. 호르무즈 해협처럼 분쟁 리스크가 있는 곳은 이렇게 정치적 타결이 명확하지 않으면 글로벌 보험사들이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을 즉각적으로 대폭 인상해버립니다.
아, 배가 공격받을 확률이 1%라도 올라가면 보험료가 막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선사들이 그 폭탄 맞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원유 가격에 얹어지게 되죠.
와, 마치 마트에 진열된 모든 상품 가격표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위험 수당이 더해지는 거랑 똑같네요.
정말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위험 수당이 캘리포니아의 정유 공장을 거쳐서 결국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아침 차에 넣는 갤런당 휘발유 가격으로 영수증에 딱 찍히는 겁니다.
어휴, 진짜 소름 돋는 연결고리네요. 저 높은 분들의 외교적 모호함이 내 지갑의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꽂힌다니. 자, 이어서 다음 월드뉴스도 로이터 보도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리스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죠.
맞아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보로바 그리고 쿠트키우카라는 두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로이터는 이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고 선을 긋긴 했죠.
네,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우크라이나의 이름도 생소함 작은 마을 두 곳을 점령했냐 마냐가 미국 서부에 사는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건가요?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죠.
네, 영토가 조금 바뀌었다는 게 그렇게 거시적인 충격파를 주는 일인가 싶어서요.
이 뉴스를 단순히 영토의 크기나 뭐 마을 이름으로 접근하시면 진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은 전쟁의 양상이에요.
양상이요?
네. 전쟁 초기에는 막 대규모 영토가 순식간에 오갔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작은 마을 하나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는 건 이 전쟁이 철저하게 소모전 그리고 장기전으로 고착화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아, 끝이 안 보인다는 시그널 자체가 문제라는 거군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전이죠. 이 장기화 시그널은 당장 유럽의 방위비 예산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게 만들고 또 미국의 추가 지원 논의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우리 세금 들어가는 소리가 또 들리네요.
그것도 문제지만 일반 대중에게 더 치명적인 건 사실 선물 시장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 곡물 그리고 에너지의 엄청난 공급처라는 건 아실 겁니다.
네, 세계의 빵바구니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이렇게 고착화되면 단순히 아, 올해 밀농사가 망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장기 계약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아, 식량하고 에너지 확보하려고 각국이 막 경쟁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구조적인 가격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즉, 한 번 올라간 가격이 웬만해선 다시 안 떨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와, 앞서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리스크에다가 동유럽의 식량, 에너지 공급망 붕괴까지 딱 겹치니까 이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따로 없네요.
네, 완벽한 폭풍이죠.
이 거대한 세계의 불안정성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미국에 상륙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연스럽게 딱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미국 국내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 AP통신의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중국 국빈 방문이라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벤트를 마쳤거든요.
네, 굵직한 외교 행보였죠.
근데 정작 미국 내 언론이나 유권자들의 시선은 온통 물가에 쏠려 있습니다. 외교 성과가 전혀 먹히질 않는 분위기예요.
전형적으로 외교적 성과가 국내 경제적 고통을 덮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네, 보도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했고요. 클리블랜드 연준의 추정치로는 5월에 무려 4.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치가 꽤 높죠.
저는 좀 의아한 게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챙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임무잖아요. 근데 왜 유권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사실 대통령 혼자 통제하기도 힘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의 삶을 파괴하는 속도와 방식 때문입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역진적인 세금이요? 아, 저소득층한테 더 가혹하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오죠. 이 4.2%라는 수치가 그냥 통계청의 건조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를 들어 직장인 임금 인상률이 한 2% 정도인데 물가가 4%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달 계좌에 찍히는 돈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막상 마트 가서 카트에 담을 수 있는 식료품의 양이 줄어듭니다.
아, 실질 구매력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거창한 외교 성과나 국가 간 조약 체결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고 해도 당장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른 마트의 우유 가격, 계란 가격, 그리고 다음 달에 내야 할 모기지 이자가 올라버리면 유권자들은 일상이 무너지는 듯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내 생활비가 쪼들리는데 외교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분노가 생기겠어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각종 관세 조치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유가 상승 요인들이 막 겹치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아, 정부가 경제의 조종관을 아예 놓쳐버렸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결국 정치인한테 제일 무서운 건 대중의 지갑이 얇아질 때 느껴지는 체감경제의 분노군요.
맞습니다. 정치적 수사로는 덮을 수 없는 현실이죠.
그 체감경제의 분노가 시스템을 어떻게 멈춰 세우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바로 다음 뉴스입니다. 로이터 보도인데요. 하루 이용객만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최대 통근철도 뉴욕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그 LIRR 노동자 3,500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필 또 메모리얼데이 연휴 직전이라 파장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연휴 직전에 우리 베이 지역에 바트나 칼트레인이 전면 올스톱 된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대혼란이죠 정말.
네, 이 LIRR을 그냥 단순한 기차로 볼 게 아니라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벨트가 멈춰 선 거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보통 대중교통 파업을 두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이기적인 행태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당장 출퇴근이 막히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노조가 이렇게 강경하게 부딪히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앞서 우리가 다룬 4.2% 물가 상승률과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LIRL 노동자들도 결국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똑같은 소비자라는 뜻이군요. 생존 투쟁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노동자들은 폭등하는 렌트비나 식료품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존 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임계점에 달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뉴욕 교통당국 입장에서도 예산이 막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바로 대도시 인프라 시스템의 취약점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승객이 줄면서 대중교통 시스템들이 심각한 구조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한정년 시 예산과 폭발하는 생활비 사이에서 거대한 마찰음이 꽝 하고 터져버린 거죠.
아, 양쪽 다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네요. 당국에서는 뭐 셔틀버스 투입하고 재택근무 해라 권고한다고 하던데요.
근데 하루 30만 명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그 거대한 인프라 공백을 셔틀버스 몇 대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안 되죠.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의 병균이 대도시의 혈관을 꽉 막아버린 일종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겁니다.
와, 인플레이션이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그 마비가 다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진짜 무서운 악순환이네요. 자, 이렇게 경제가 요동치고 인프라가 멈춰설 때 미국 정치권 내부는 어떤 권력지형의 변화를 겪는지 세 번째 국내 뉴스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루이지애나 소식이군요.
네, 이것도 로이터 보도인데요. 루이지애나 공화당 상원 경선에서 현역인 빌 캐시디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엎은 줄리아 렐로 하원의원 그리고 존 플레밍 전 하원의원과 맞붙는다고 합니다. 과반이 안 나오면 6월 27일에 결선으로 간다는데요.
네, 아주 주목할 만한 선거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건 남부 루이지애나의 한 지역구 경선일 뿐이잖아요. 이 선거 결과가 대체 왜 향후 미국 전체의 정치 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가요?
이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그 오버튼 윈도우, 즉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의 범위가 지금 공화당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버튼 윈도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빌 캐시디 의원이 어떤 인물이냐면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유죄의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헉, 공화당인데 유죄를 찍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선 완전 눈에 가시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단순히 루이지애나 지역 대표를 뽑는 게 아니에요. 양갈래로 나뉜 공화당 내부의 이념적 지형, 그 힘겨루기를 가늠하는 일종의 시금석입니다.
아, 트럼프 지지를 받는 마가 진영 입장에서는 2021년에 그 배신을 심판하고 당의 색깔을 아주 선명하게 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책임 묻기죠. 반면에 온건파나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 시각에서는 캐시디 의원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양당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좀 완충하고 초당적 입법을 끌어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캐시디 의원이 져서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상원 전체의 의석수는 똑같이 공화당 한 자리일지 몰라도 상원 내에 남아있는 다른 중도 성향 의원들에게 엄청난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아, 당론 거스르면 저렇게 정치 생명 끝난다. 알아서 기어라. 이런 거군요.
네, 투표 성향이 완전히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올라가기도 전에 초기 기초 단계부터 타협의 공간이 극도로 좁아져 버립니다.
와, 상원 내에 예산, 보건, 외교정책 논의 자체가 완전히 극단으로 쏠리겠네요. 남부의 작은 지역구 선거 하나가 워싱턴의 국정운용 나침반을 아예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 진짜 소름 돋습니다.
네, 미국 정치 생태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지정학, 미국 거시경제, 정치 지형까지 좀 무거운 주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뉴스 초점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베이 지역 로컬로 확 당겨보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네,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 소식 KTBU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BTS. BTS가 스탠퍼드 스타디움에서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3회 연속 매진 공연을 펼친다는 소식입니다.
와, 2018년 이후로 베이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거라 열기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지금 팬들이 공식 굿즈 사려고 밤새 텐트 치고 6시간 이상 줄을 서 있다고 해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번 주말에 페닌슐라 지역 특히 팔로알토나 11번 고속도로 타실 계획 있는 청취자분들은 이동시간 넉넉히 잡고 교통 혼잡 대비 꼭 하셔야 합니다.
꿀팁이네요.
근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조금 약간 삐딱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수만 명이 모인다고 치죠. 근데 어차피 티켓 수익이나 굿즈 수익은 다 한국에 있는 기획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변 호텔이나 식당 며칠 잠사 반짝 잘 되는 정도의 일회성 이벤트인데 이게 베이 지역 지역경제에 구조적으로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보통 우리 베이 지역에 큰 돌이 도는 이벤트라고 하면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기술 컨퍼런스나 뭐 애플 구글 개발자 대회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모이는 그런 행사들이 찐 부자들 행사 아닌가요?
근데 그런 테크 행사들의 소비 패턴이랑 이런 글로벌 팬덤 기반의 메가 이벤트는 돈이 도는 속도, 즉 화폐 유동 속도와 혜택을 보는 수혜층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돈 쓰는 건 똑같지 않나요?
테크 기업 행사는 주로 참가자들이 법인 카드를 써요. 그리고 지출도 대형 컨벤션 센터 내부나 일부 아주 고급 호텔 아니면 대형 케이터링 업체에 딱 한정되는 경향이 큽니다.
아, 그들만의 리그에서 돈이 도는군요.
맞아요. 반면에 이런 메가 콘서트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며칠 동안 도시 전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돈을 씁니다.
아하, 로컬 동네 작은 브런치 카페나 구멍가게 같은 곳에요.
네, 맞습니다. 로컬 부티크 호텔, 우버 기사님들, 또 방 하나 내놓은 개인 에어비앤비 호스트 주머니로 현금이 직접적이고 아주 빠르게 꽂혀요. 낙수 효과가 동네 실핏줄까지 훨씬 넓고 촘촘하게 퍼지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런 콘서트가 가뭄의 단비 같은 거군요.
게다가 베이 지역이 단순히 그냥 컴퓨터 코딩만 하는 기술업을 넘어서서 이런 글로벌 문화 현상의 중심 무대로 자리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엄청난 장기적 자산이 되죠.
그렇군요. 단순한 아이돌 공연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거대한 펌프질이었네요. 자, 마지막 로컬 뉴스는 이스트베이 주민분들이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인데요.
네, 골든게이트 필드 부지 얘기죠.
맞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예산안에 무려 1억 2,500만 달러의 자금이 포함됐다고 해요. 목적이 그 올번이랑 버클리 인근에 있는 과거 경마장 부지 골든게이트 필즈를 싹 매입해서 대규모 해안 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그 상징적인 해안가가 민간 상업시설에서 공공의 품으로 넘어올 기회가 생겼군요.
네, 아직 예산안 단계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1억 2,500만 달러라는 금액 보고 솔직히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꽤 큰 액수죠.
우리 돈으로 천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아니 무슨 해안가에 나무 심고 벤치 놓고 산책로 만드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는 게 타당합니까?
단순히 벤치 몇 개 놓는 산책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 예산이 당연히 엄청 과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럼 뭐 금이라도 발라놓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 환경 복원 그리고 도시의 장기적 인프라 투자라는 데 있습니다.
환경 복원이요?
네, 거기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 거대한 토양을 싹 정화하고 침식되고 있는 해안선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작업 자체가 엄청난 초기 자본을 요구합니다.
아, 겉에 꾸미는 것보다 속을 치유하는 비용이 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1억 2,500만 달러는 일종의 세대간 투자예요.
세대간 투자다. 멋진 말이네요. 당장 오늘 내일 혜택을 보는 게 아니란 거군요.
네, 수십만 명의 이스트베이 주민들한테 바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킬로미터의 공공공간을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심 속 생태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심혈관 질환이나 스트레스 같은 공중보건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춰줍니다. 엄청난 투자 수익률, ROI를 창출하는 거죠.
아,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세금을 미리 공원 만들어서 막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만약 저기가 상업개발업자 손에 넘어가서 영영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으로 막혀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어휴, 끔찍하네요. 해안선 뷰를 돈 많은 아파트 주민들만 독점하겠죠?
그래서 주정부가 지금 개입해서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공유지로 영구히 묶어두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천억 원이라는 돈으로 지역 주민 전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키고 해안 생태계까지 살릴 수 있다면 결코 비싼 청구서가 아니네요.
아주 훌륭한 장기 투자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중동 바다 위 유조선의 보험료부터 우크라이나의 소모전,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이랑 뉴욕의 LIRR펍, 상원 권력지형, 베이지역 BTS의 문화 파급력에 거대한 생태공원 청사진까지. 어우, 숨차네요. 정말 다채로운 소식들의 점을 연결해갔습니다.
네, 오늘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통과하면서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를 켜면 막 글로벌 정치, 거시경제 이런 거대한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지만 정작 오늘 하루 우리의 멘탈과 리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뭘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갤런당 휘발유 가격.
맞습니다. 출근길 막혀버린 기차 파업, 주유소 전광판 가격, 동네 카페에 몰려든 굿즈줄 같은 지극히 미시적인 일상의 병목현상들이죠.
진짜 그래요. 저 높은 곳의 거시적인 뉴스에 압도당하지만 결국 부딪혀서 멍드는 건 내 눈앞에 미시적인 현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불안과 거시경제 충격이 결국 내 지갑과 출퇴근길을 겨냥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 불가피한 파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냥 체념하고 휩쓸리느냐의 문제네요.
네, 그냥 휩쓸리고 계신지, 아니면 나만의 작은 방파제를 쌓고 내 일상이라는 미시적 시스템의 내구성을 높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그것을 내 삶의 전력으로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그게 진짜 지성의 영역 아닐까 싶습니다.
와, 묵직하게 뒤통수를 치는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그저 남의 이야기로 소비하지 마시고 내 삶의 기여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만의 방파제를 잘 단단하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16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주세요.